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여러분 우리 짧으니까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것에 관한 말씀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일곱 재앙, 일곱 가지 대접이 쏟아지는 재앙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이 쏟아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까지 보고요. 잠깐 계시록 말씀을 쉬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율법과 옛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올바로 이해해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들을 좀 살펴보고 그 밖에 다른 말씀들을 보고 난 후에 다시 계시록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곱 번째 대접의 재앙이 내리는 것은 말세의 재앙 중에 최후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내용을 이미 살펴본 적이 있어요. 일곱 나팔이 불 때에도, 일곱 인이 떼어질 때에도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은 다 최후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일곱 대접의 재앙에 관한 말씀이 사실은 15장 1절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근데 그 15장 1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5장 1절. 예, 계시록 1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일곱 대접의 재앙이 마지막 때의 재앙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다 끝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최후에 관한 재앙, 최후 심판에 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어요. 사단과 이 악한 세상의 가장 큰 죄가 뭐였죠? 예수님을 죽인 죄. 거기에 또 한 가지 가장 큰 죄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진리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교회를 죽이는 죄. 바로 이 죄가 가득 온 세상에 차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퍼부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시작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16장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데 어디에 쏟아진다고요? 공중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공중에 쓰여 쏟아진다. 공중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은요, the air라는 단어예요. 번역을 하면. 그런데 이 단어 공중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공중을 얘기하는 걸까요? 영적인 의미가 있죠. 여러분이 공중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어디에 나오는 단어죠? 공중에 권세 잡은 자. 그렇죠? 에베소서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예.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사단을 가리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공중이라는 단어는 사단이 다스리는 악의 영역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사단이 다스리는 악의 영역, 악의 세력 또는 악한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할 때에도 같은 뜻이죠. 첫 창조 때에 지어진 온 만물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악의 영역을 가리킬 때에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로 가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정의를 내려주세요. 요한일서에 가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1 John chapter 2 verse 15 through 17.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여기서 세상을 정의를 내려줘요.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세상은 어떤 원리로 살아가는 곳이라고 말씀하냐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의 원리죠. 사단이 어떤 무슨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세상이죠. 이 영적인 자신의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가 이 세 가지고요. 그래서 죄인들의 삶의 원리가 이 세 가지인 거예요. 모든 죄인들은 다 이 세 가지의 원리로 살아간다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곳이 바로 이런 이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공중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악한 세상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 그러한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죄인들은 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죠. 그뿐 아니라 첫 창조에 속한 온 만물들도 죄로 인해 함께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악의 세력과 죄인들과 함께 첫 세상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보면 공중이나 악의 세상하고는 좀 다른 의미지만 첫 창조에 속한 모든 것도 함께 멸망을 당할 거라 그래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첫 세상을 대신하는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거죠.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누구만 남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만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래서 이제 보겠지만 이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의 재앙은 온 우주적인 온 우주적인 이 재앙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온 만물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17절 뒷부분에 보면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또한 함께 앉아 계시죠. 하나님의 음성,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딱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되었다. 되었다. 영어로 보시면 It is done. 다 되었다.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마지막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그 이전에 한번 본 적이 있죠. 들은 적이 있어요. 어디였죠? 이 말씀이 똑같이 선포된 곳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는 영광에 이르신 예수님이 천국 보좌에서 다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전에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되었다. 원어는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그때 마지막 때가 온 거죠. 예수님이 친히 그 최후의 심판에 내릴, 죄인들에게 내릴 그 심판을 십자가에서 몸소 자신이 먼저 경험하세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은 이로써 구원해 내시고, 그때 이미 이 마지막은 시작이 된 거죠. 그때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미 다 이루신 마지막 최후의 구원과 심판의 현실이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의 재앙이 퍼부어질 때에, 즉 최후 심판의 날에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친히 하나님이 받으신 그 심판, 이제 모든 세상 죄인들과 사단의 세력에게 다 내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날은 최후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최후 구원의 날이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에게는 최후 심판을 받으시는 그날이었지만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죄인들에게는 마지막 구원이 시작되는 날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되었다,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 이제 연결돼서 보여지는데 이 말씀이 한 군데 더 나와요. 계시록 21장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최후 심판의 현실로, 즉 이 악한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심판받고 멸망을 당하는 것으로 다 이루었다, 다 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데 계시록 21장으로 가면은요, 그 반대의 현실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최후 구원의 현실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며 다 이루었다라고 그때는 선포하세요. 다 되었다. 우리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21장 1절하고요. 5절하고 6절. 계시록 21장 1절 그리고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 그래서 최후 심판의 날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멸망을 당하여 지나가요. 그때에도 다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요. 그때에도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또 선포하십니다. 다 이루신 현실이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선포하신 것과 같은 단어예요. 여기서는 It is done. 만물을 새롭게 하신 것, 새로운 창조 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셨지만 그것이 온전히 드러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최후 심판의 날, 최후 구원의 날.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또 드러나는 때가 오는 거죠. 예수님 재림의 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뭐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 구원하신 성도들에게 다 이루었다 하시며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뭘 이루셨다는 건가가 계시록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에요. 천국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이제 다 되었다. 예수님 재림의 날에 그것을 완전히 드러내 영광 중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목하여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을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을 잘 보존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인 것처럼.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은 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여 다 지나갈 거고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심이 여기서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이것이 마지막 다 이루었다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말세의 재앙 속에서 최후 심판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 후서 3장 12절에서 13절. 베드로 후서 3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에요.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에는 불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때에도 우리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보는 자들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어디냐?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루신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가는 자들이라. 이 세상은 말세의 재앙 속에 계속해서 심판 아래 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 심판의 날이 분명히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끝까지 예수님이 죽기까지 이루어주신, 다 이루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라.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주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날. 주의 날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주의 날이 있고 또 예수님 오시는 주의 날이 있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주의 날은 언제죠? 매 주일이에요. 주일이 바로 주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Lord's Day. 왜 하나님이 주의 날을 주셨을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저 여전히 예배에서도 이 세상을 주목하며 이 세상을 얻기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18절을 보시면 이제 18절하고 21절에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의 현실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의 현실을 보여주세요. 18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일단 그 여기서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에 내릴 그 재앙을 보여주실 때 번개, 음성, 우레, 지진, 그리고 우박의 재앙으로 보여주시죠. 물론 이것도 사실은 구약에서 나타났던 재앙의 현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재앙들을 여기다가 열거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재앙들이 가르치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예전에 내렸던 것에 비할 수 없는 가장 큰 재앙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앙이라고 생각했던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재앙이지만 이에 비할 수 없는 가장 큰 재앙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 한 예를 뭘로 보여주시냐면 우박이에요. 21절에 보면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내려요. 한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우박 하나가 한 달란트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60kg. 쌀이 몇 가마예요? 네? 어마어마한 우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시는 거냐? 최후 심판에 내릴 심판은 지금 우리가 겪는 어떤 고난과 시련에 절대 비할 수 없다는 거죠. 심판, 마지막 심판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지금 이러한 현실로 마지막 최후 심판에 내릴 그 재앙들을 보여주시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여기서만 나오지 않아요. 그 전에 일곱인이 떼어질 때도, 그리고 일곱 나팔이 부는 그 때에도 마지막 거 있죠.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에도 마지막 심판은 이걸로 다 보여주세요. 한번 가볼게요. 계시록 8장 5절. 하고 계시록 11장 19절. 먼저 계시록 8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여기도 똑같이 최후 심판, 마지막 심판, 일곱 번째 심판은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보여주세요. 또한 군데, 계시록 11장 19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때 뭐가 내리느냐? 번개, 음성, 우레, 지진, 그리고 오늘 본문 똑같이 우박까지 보여지는 거예요. 앞에 내용들이 똑같이 전개가 되는데 같이 마지막 것에 있어서는 점점 커지는 현실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는 더 크고 중한 현실로 마지막 심판의 날의 현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보여주실까?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적이 있어요.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도 살펴보았고요.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의 현실로도 살펴보았어요. 왜 이것을 보여주시느냐? 우레, 음성, 번개, 지진, 그리고 우박.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구약을 보면 이 모든 현실들은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나타났던 모습이었습니다. Coming of the Lord. 그한 예를 어디서 볼수 있냐면요.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하시죠. 아직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시내산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계시는 그런 성막과 성전과 같았는데,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강림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우레, 음성, 번개, 지진.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여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도 똑같았어요. 우레, 음성, 번개, 지진. 땅이 흔들리고. 그런데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는 이전에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우레와 음성과 번개, 지진,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우박까지. 뭘 보여주시는 거냐? 마침내 최후 심판의 날에 주님이 강림하시고 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강림하심을 이 현실들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날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로 임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다 되었다. 세상의 죄가 가득 찼다는 거죠. 이제 최후 심판의 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계시록은 항상 두 면을 같이 보여줘요. 이 악한 세상,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는 최후 심판의 날이지만 주님의 진리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던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가장 복된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그것을 보겠지만,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러한 최후 심판의 날에 주님이 큰 우레, 번개, 지진, 땅이 흔들리고 이와 같은 무시무시한 현실로 임하실 때에도 세상 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방금 읽었던 21절에 보면 그들의 이 재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니? 아니에요. 이 재앙으로 인해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라.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상가, 그들의 원리, 그들의 그 인본주의, 그들의 사람의 소견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판단하고 비방할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으로, 자기의 죄악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며 비방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재앙이 클수록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최후 심판이 내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회개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주의 날만 아니라 매주 우리에게 주신 주의 날, 주일도 매주마다 이러한 모습으로 맞이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을 때에는 가장 먼저 어디에 모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일 예배예요. 모이기를 파하는 자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라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모이라는 뜻만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모일 때에 그 경건함과 회개와 은혜를 붙드는 모습으로 늘 모이게 심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에 심쓰라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미 오셨고 다 이루셨고 그 이루심 가운데 지금도 우리와 함께 오셔서 교제 나눠주고 계시고 또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명하시는 것은 뭔가요? 그날이 올 것이므로 분명히 임할 것을 알려주시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계시록에서 보았듯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참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견디라는 거예요. 곧 그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날에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다 드러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날에 다 끝날 거라고 하세요. 그날에 다 해결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정말 수도 없는 시험 과정을 거쳐가야 하고 여러 고난과 시련과 슬픔과 눈물과 아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지금도 함께 있고 곧 다시 올 것이니 조금만 더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두려워 떨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곧 너희를 데리러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할 것이니 그날까지 인내하며 말씀과 믿음과 예배와 형제들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던 야고보서 5장 8절에도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성도는 참고 인내할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곧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음 앞에 있다고 해도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천국 영광으로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깨어서 복음 진리 안에서 참고 인내하며 싸우고 이긴 자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더욱 소망하게 하고 인내로 인도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9절에서 20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도다. 자, 여기서는 또 뭐가 나오냐면 큰 성 바벨론이 나와요. 공중도 나왔죠. 세상도 나왔죠. 근데 또 다른 말로는 큰 성 바벨론도 나옵니다. 같은 뜻이에요, 다. 큰 성 바벨론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이 내리는데 이 큰 성 바벨론도 다른 말로 하면 공중 혹은 악한 이 세상, 사단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이 악한 세상에 속해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학문들, 철학들, 도덕, 종교, 모든 지식, 정치, 사회적인 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거라는 거죠. 하나님까지 판단하고 비방했던 그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의 소견과 세상 원리들까지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원리를 가지고 교회와 진리 복음을 죽였거든요. 계시록 11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 큰 성 바벨론은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 큰 성 바벨론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원리. 그리고 또한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디라고 말씀하셨나요? 계시록 11장에 예수님의 교회가 죽는 곳. 진리 복음이 세상 원리에 의해 지는 것처럼 죽어가는 것. 그리고 이것을 또 어떻게 얘기하셨나요? 계시록 11장으로 가면요. 영적으로는 소돔과 애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죽인 악한 세상인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완전히 갈라지고 무너지며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을 알려주십니다. 계시록 14장에도요 같은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 14장 8절에 계시록 1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큰 성 바벨론이 온갖 음행을 하였다. 그리고 믿는 성도와 교회까지 미혹하여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이 계시록 17장, 이제 오늘 17장은 나중에 보겠는데요. 17장으로 가면 이 큰 성 바벨론의 또 다른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공중, 세상, 큰 성 바벨론, 소돔과 애굽 다 같은 뜻이에요. 또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악한 세상을 가리켜 큰 음녀라고 합니다. 음녀. 같은 뜻이에요, 다. 계시록 17장 1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과 5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여기서의 큰 음녀는 큰 바벨론이라. 공주, 사단의 나라. 같은 뜻입니다. 그들이 음행을 하고 음행을 하도록 온 세상 죄인들을 미혹하였다고 해요. 여기서의 음행은 뭘까요? 영적 간음을 가리키는 거죠. 온갖 탐심과 우상 숭배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탐심과 우상숭배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삶은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무신론자는 없어요. 분명히 자기가 섬기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대신 자기를 섬기든지, 자기 생각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온갖 우상숭배와 탐심으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며 살아가죠. 참 신랑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과 간음하는 겁니다. 큰 음녀가 그것을 이루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음행이에요. 모든 죄는 음행입니다. 이 세상은 음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은 이 큰 성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꺼내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롯을 꺼내듯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에서 구원해 내신 자들이라고 하세요. 거기서 나온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음녀에게서 건져진 자들. 우리가 앞서 계시록에서 보았죠. 하나님이 여자와 그 아들을 광야에서 한 예비하신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지키고 거기서 살아가게 하세요. 교회예요. 그리고 참 신랑 대신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그 큰 성 바벨론과 음녀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말고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과 심판을 받지 말라. 교회가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거죠. 계시록 18장 4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거기서 오라고 하십니다. 그 삶의 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죠. 세상 백성들처럼 똑같이 온갖 음행과 영적인 간음과 탐심과 우상숭배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은 아닌지,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내 모든 삶을 바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거기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과 심판을 받지 말라고 하세요. 오늘 보면 19절에도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즉 이 세상과 죄인들의 죄를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쳐서 최후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어오는 이제 17장, 18장 앞으로 보겠지만 큰 성 바벨론의 죄와 그에 따른 심판의 현실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심판의 현실은 너무나 짧아요. 사실 나중에 뒤로 가면 최후 구원의 현실은 너무 아름답게 보여주세요. 이제 19장, 20장, 21장으로 가면 너무나 길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짧게 보세요. 20절에 짧게 한마디 하세요. 그 최후 심판의 날의 현실을 뭐라고 하셨죠?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다 해요 이게. 너무나 짧지만 완전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남겨지는 것이 큰 섬도 큰 산도 하물며 그 안에 있는 모든 작은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 진노의 심판으로 소멸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흔드시고요. 다 심판의 불로 멸망을 시킬 거라는 겁니다. 첫 세상은 다 심판의 불로 소멸되고 멸망을 당할 거고요. 죄인들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심판의 불의 형벌을 받으며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옥 가서도 회개할까요? 아니에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심판이 아무리 커도 무시무시한 재앙이 내려도 지옥불의 큰 고통 속에서도 더욱 마음이 딱딱해져서요. 끝까지 하나님을 판단하고 비방할 거라고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죄인들의 죄악이 그토록 크다는 거죠. 우리는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토록 심판을 내리셔야 해? 왜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다 벌을 주셔야 해? 하나님의 공의를 판단하죠. 인간이 비방하고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치도록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으로 그들의 인생은 끝이 나고 계속 지옥 심판에서도 그러고 살아갈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회개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훌륭한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드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현실. 이 세상은 큰성 바벨론 그리고 온 첫 창조에 속한 만물은 다 흔들리고 진동하시고 멸망을 당하고 소멸시키실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에요. 왜? 영원히 진동치 아니하고 소멸되지 않는 나라를 은혜로 받았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거기 속해 있기 때문에. 마치 이번 주일에 설교하겠지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처럼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해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지켜주시듯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 천국을, 예수님의 나라를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이 땅을 진동하여 멸망을 시키신 적이 있는데 이제는 그 한 번 더 진동케 하셔서 진동치 아니할 자들을 구원해내시는 것도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진동하시고 심판하실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오직 은혜로 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이 세상이 흔들리든 망하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굳게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인간의 정말 너무나 보잘것없고 어리석은 사람의 소견, 세상의 원리 다 버리고 주님의 복음 진리 앞에 나와 그 복음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분명히 최후 심판의 날이 올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진리 복음을 붙들고 믿고 살아가는 온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최후의 구원을 받고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내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이 복음 진리를 굳게 붙들고 전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소망으로 하나님 예배하다가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쁘게 맞이하는 온 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공부, 금요성경공부 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금요성경공부가 없고요. 다음 주는 토요일에 우리 가정성경공부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2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가정성경공부 모임으로 모이겠고요. 또 여러분들 주위에 또 여러 초대하고 싶으신 분들 함께 초대하셔서 우리 말씀, 식사, 또 기도, 또 여러 교제 나누면서 가정성경공부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날 2월 20일에 우리 안수 및 임직식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